예, 저희들 소일문답, 오문답, 육문답,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내용들 제가 질문 읽고 같이 대답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소일문답, 오문답, 육문답은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삼위일체에 관한 거는 간단하면서도 너무 명료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문답.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한 분뿐이시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육문답.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정말 피 흘리는 싸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올바른 성경 말씀 안에서 굳게 지켜온 교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우리가 복잡하게 그렇게 믿어야 돼?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믿어야 돼? 이런 소리는 저희가 사실 정말 올바른 소리, 건강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뭐 이런 하나님이면 어떻고 저런 하나님이면 어떻고 그냥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받아내면 되지? 이런 알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로 알고 믿고 관계 맺고 교제 나누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가려는 우리의 죄성에서 자꾸 우리도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 단어 자체는. 그렇지만 삼위일체의 가르침은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우리가 요약해서 삼위일체다. Trinity 또는 Triune God. Triune 했을 때 그 Tri라는 것은 셋, 그러다 윤, 유니티, 하나가 되어 계시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갈 텐데 사실은 그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나 우리 사람을 지으신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원형이 계실 거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라고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시고 사람의 이런 관계도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도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속에서 나온 관계들의 반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목적이나 뜻이 없이 뭐 서로 사랑해야 되고 뭐 서로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남편은 뭐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 아무 뜻도 없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저께도 잠깐 성경 공부했지만 남자와 여자들의 어떤 그런 위치와 관계라든지 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어떤 위치와 관계, 부모와 자식의 위치와 관계라는 걸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가르쳤잖아요. 규례가 있잖아요. 규범이 있고. 또 한국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유교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막 그 삼강오륜도 가르치고 부부 유별 가르치고 뭐 있잖아요. 이 모든 가르침들이 그 어떤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뭐 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이 그 목적이 아니면 세상에서 뭐 여성들 왜 차별하나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은 그 여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뭐 복종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복종이라는 단어는 왜 항상 여자한테만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런 말씀만 들으면 뭐 여자는 일절 뭐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종용함으로 그 남편에게 남편이 먼저 뭐 말할지니 남편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 다르게 적용해야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 올바른 질서와 위치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아니 예수님은 아버지를 순종하는 복종하기 위해 오셨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들에게만 쓰여지지 아버지가 아들을 복종하셨다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 아들이 낮아진 자리에서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복종하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되심이 못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낮아져 겸손히 복종하는 위치로 가시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그 위치와 질서가 삼위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은 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나와서 그 모든 것 뜻을 아버지의 뜻 아들이 이룬 걸 가지고 우리를 섬기실까요? 거기에도 다 그 목적과 의미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있다는 거죠. 그것의 반영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순종해야 하죠. 우리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순종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왜 나는 차별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가면 다 없어져요. 천국 가면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들 간에 완전히 하나 되는 관계로 다 바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것이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관계를 반영하고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하라고 이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이 하시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해야 하듯 남편을 복종하고 이런 말들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기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만. 그리고 지금도 뭐 하나님이 천국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주자든지 뭐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주 안에서 다 하나요. 함께 천국 기업을 똑같이 물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질서와 위치를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 이걸 좀 기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올바로 정말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역까지 하게 하셨는데 아 뭐 자기네들은 뭐 죄인 아니야? 뭐 이렇게 가면 당연히 맞죠. 목사나 장로들은 죄인 아니에요. 똑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런 관계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이해할 때 우리가 또 볼 것과 뭐냐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예요. 아담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세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관계에도 그게 보여져요. 아담에게서 이브가 나와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도 이따가 보겠지만 삼위 하나님도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음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신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어 계세요. 처음부터 하나 된 것에서 나오셨고 나음을 받았고 또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계세요. 분명히 구별되는 분인데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지어져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브가 나와요. 이브는 원래 누구에게서 나온 거야? 아담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창조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창세기 2장 마지막에 가면 너희가 한 몸에서 나왔으니 이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라.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서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사랑과 이것의 하나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누구 증거하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된 영광. 구별되지만 완전히 하나되어 계신 그 영광을 증거하라는 거죠. 아담과 이브는 최초의 부부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교회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말씀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낮아져 돌아보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도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된 영광을 증거하게 하셨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잘못 믿어버리면 설 곳이 없어요. 우리의 관계와 교제조차도.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말로는 참 이게 쉬워요. 아,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추어서 섬기고 아들은 복종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고 내 기쁨이라 하고 성령님도 그걸 이루기 오셨고 이런 것들이 예가 되고 본이 되어서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쉽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도 다윗처럼 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형제자매의 짐을 지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내 짐으로 품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우리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번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세 분?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지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적 없어요. 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하나님도 한 분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이지 여러 신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시면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The Lord God, 주 하나님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신약으로 오면은 그 주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큐리어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게 주님이라는 더 롤드라는 단어인데 그게 누구에게 쓰이죠? 예수님에게 쓰여요. 예수님의 신성도 우리가 거기서 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계시록 같은 데로 가면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을 여기선 여호와 하나님으로 얘기하시는데 계시록으로 가면 누구를 가르쳐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자기를 증거하시는 분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서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표돼서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 안에 구별되어 계시는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조금 더 드러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같이 제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특별히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신격에 구별되시는 삼위가 계시는데 distinct person. 그렇죠? 구별되시는 삼위께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한테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한 몸을 이뤄라 너희는 하나야 하셨는데 들여다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있네. 이게 완전한 삼위 하나님을 완전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거에 비추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도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삼위 누구누구누구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께서 구별되시는데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랑과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셋이라고 안 하시고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그런 걸 보면 참 이 우리의 그 이 어떤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 잔재가 좀 남아 있는 거를 보게 돼요. 하나님 형상에 부부 일심동체? 예? 부부 일심동체 돼야 된다고 하지만 부부 일심동체 별로 없어요. 예, 부부 일심동체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많이 제일 가까운 곳이니까 부부 일심동체 살아갈 때가 많고 남 흉볼 때도 같이 하고 남 칭찬할 때도 같이 하고 하여간 뭐든지 다 같이 하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됨은 사실 이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빠진 타락한 인간들은.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됨은 하나님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회복된 우리도 천국에서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식관계, 지금은 내 가정이 조금 더 하나 같지만 천국 가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생각과 뜻과 그 사랑과 거기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고요. 서로 죽기까지 낮아져 복종하려는 사랑으로 섬길 거고요. 이분의 뜻과 제 뜻이 다르지가 않아. 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완전히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도표를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생각이 나는데 창조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 계셨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만이 이제 완전한 하나된 영광으로 계셨는데 창조라는 걸 통해 역사가 들어와서 이제 모든 구원 역사 속에서 역사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영원한 현실로 들어갈 때, 영원한 천국 현실로 들어갈 때에는 처음 창조 이전의 현실하고 닮아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광을 빛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완전한 하나됨의 영광. 아, 이것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그 사도 요한이 19장 20장에 그쪽에 가면은 이제 영광을 보매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교회가 신부처럼 예수님과 하나 돼요. 삼위 하나님과 하나 돼요. 그 영광을 빛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석들 많이 나오죠. 어떤 분은 천국 가면은 야 이런 보석들도 내가 막 누리고 살겠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보석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영광으로 빛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어 거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구별되시는 삼위로 계신다. 이거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공대생이 좀 약해요, 이런 게.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와. 수학적인 머리로는. 한 하나님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삼위, 구별되시는 삼위. 근데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 또 구별되시는 분이지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 이걸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부터 보면 성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주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리워지시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리워질 때에 두 가지 면을 좀 봐야 돼요.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이제 보여지고 또 이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 되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의 특징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누구에게 나셨다든지 누구에게서 나오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냥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좀 달라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낳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begotten son, begotten God, 남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 분, proceed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가면 유출되신 분으로 말씀하셔서 아버지는 그 역할을 하세요. 아들을 낳으시고 성령님을 나오시게 하시는,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서 나음을 입고 성령님을 또 나오게 하시는 이런 역할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든지 나오셨다는 표현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만세전에, 만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시간도 공간도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삼위 하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나음을 입었고 성령님이 나오셨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그 나음을 입기 전에 때가 있었고 나오시기 전에 때가 있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 표현을 할 때는. 그죠? 이걸 잘못 이해한 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라든지 교회 역사에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예수님이 나음을 입었대? 그러면 나음을 입지 않았던 때가 있었겠네?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만세 전에 영원 중에 나음을 입으셨다 그러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나음을 입었다 나오셨다는 걸 표현하실까? 왜 그렇게 표현하실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오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셨으면 본질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본질에 똑같은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제 예수님도 나음을 입은 하나님, 성령님은 나오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진 않죠? 예, 네. 네, 다 어려운가요? 예, 네. 당연히 어려워야 맞아요. 이게 우리의 지혜를 초월한 거니까. 근데 알려주신 만큼만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신다.
예,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나 누구에게 나오시거나 나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영원 중에 성자를 나오시고 성령님을 나오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자기 장자라,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는데, 사실은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그 백성들의 아버지라 부르심을 받을 만한 분들인가요?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의 관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시듯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지만, 구약에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서 9장에 가면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실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고 그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기묘자라 그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께도 써요. 그거는 삼위 관계에서 무슨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신랑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제 목자도 되시는 그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미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도 되시네, 성부 하나님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조금 우리가 차이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한 아버지가 계시다. 그 예수님이요, 저희가 이제 많이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정말 그 너무나 생각해보면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마리아예요. 제자들 만나기 전부터 가장 먼저 새벽 미명에 만났던 여인이 마리아인데, 마리아야 해서 라보니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정말 이 천국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 구원받은 첫 백성이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 정말 죽기까지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가장 깊은 소식, 가장 궁극적인 소식, 예수님이 정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만큼 가장 큰 열망을 가지신 말씀을 첫마디로 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알려주신 말씀이 뭘까요? 마리아야,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고 전해라. 예수님의 선포를 보세요.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 되었다. 나에게 그 성부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의 성부 하나님이 되셨다.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도 아버지가 되신 그 현실을 가장 먼저 선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도 이거예요. 예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그 자리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들어가 참여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그런 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들인지를.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예,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참 할 말이 많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이분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원전부터도 말씀으로 계신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실 때 영원 중에 아버지에게서 낳으심을 받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튼이라는 단어를 써요. 비가튼. 이거는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Only begotten so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Only begotten God이라는 말도 쓰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낳으셨다는 얘기가 낳으심을 받았던 시간적인 때가 있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에 계신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구절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부에게서 나음을 받고 성령님을 나오시게 하는 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님이 나와요. 이게 그 교회 역사에 필리오계 사건이라고 이걸 가지고 또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셨다.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도 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실체로부터 영원 중에 나음을 입어서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계셨나요? 구약에도 보여져요? 예, 네, 구약에도 보여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에서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특별히 구약에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부르시면서 또 다른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사자라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는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보좌에 앉아서 모든 걸 작정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신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자기 백성들 가운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게 여호와의 사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사사기 있죠. 1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걸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요. 마노아 성경 퀴즈 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야? 너가 아들을 낳을지니 하면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줬어요. 누구예요? 누구 그 아들로 태어나는 자가 누구예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 삼손, 예, 네, 삼손, 삼손의 아버지죠.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여기 말고도 자주 나오세요. 어디 또 나올까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고 거기 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여호와라 그래. 그러면서 모세와 만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목자로 세우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도 여호와라 그랬다.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를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할 때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을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만 알고 있죠.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만 아니라 애국군대가 쫓아왔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애국군대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때 함께 뒤로 가서 싸우신 분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뒤로 가서 애국군대와 함께 싸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여기도 나오고 또 스가랴서 3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 거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섰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서 사단이 고소하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얘는 지옥 가야 돼. 얘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 얘 이렇게 죄인인데 막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그 옆에 마치 이 더러운 죄인의 변호사와 같은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세요. 장차 누가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고 자기 의로 옷 입혀주셔서 원래는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야 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아니 의롭다 인정까지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 말라기가 어떤 걸로 끝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강림하실 거다. 마지막 날에. 그 약속으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을 한 가지 더 주세요. 그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거다. 그런데 요거를 그 이전에 이사야서로 가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거라 그래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엘리 선지자가, 선지 엘리야가 있어서 오실 여호와의 사자의 길을 예비할 거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여기선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신약으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오기로 예비된 선지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게 바로 저 누구라고 가르치시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구약이 약속하여 하나님이 오실 길, 여호와의 사자가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자였다. 그게 세례요한이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와서 그 길을 예비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로.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지옥 심판을 가져가시기까지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저희들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비록 이 세상의 현실로 낮아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낮아지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히려 그 낮아진 곳에서 더욱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형제들을 섬기며 천국 소망 가지고 기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게 굳게 지켜주시고 이 한 주도 지켜주시며 다음 주일에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기쁘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